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세워가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십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얼마나 이 세상의 많은 법들이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창조주만이 줄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읽어보면 뭐 지루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불편해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법들을 좀잘 보면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법도는 너무 간소하면서도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명 존중과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뭐 어떤 믿음의 삶이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바르고 온전하게 숙지하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삶의 가치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핵심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법도와 규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곧 사랑의 법이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외친 바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었죠.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법도와 윤례와 법규들은 하나님 주신 바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각의 기초,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정확한 삶의 기준, 의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성도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비록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호와 그이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치기에 오히려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길을 알리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을 통해 주시는 법도와 규례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십계명과 법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이 담긴 언약서를 돌판에 이제 직접 기록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며 동행하시는, 그러니까 함께 한 나라 백성 속에서, 한 나라 속에서 살아갈 그 방법들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위와 돌뿐이었던 시내산으로 이제 부르셔서 결국 거기서 이제 모세가 40일 밤낮을 지내게 되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지금 바위와 돌뿐이었던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생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 그가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그를 책임져 주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마치 그런 바위와 돌뿐인 것 같은 시내산, 그 시내산을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 아닙니까? 바로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좀 호흡을 돌리고 안정된 이런 삶의 터 안에서 먹을 거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이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랑의 결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봄의 열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루하루 이렇게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 감사하고 모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자가 되기 위한 언약을 이제 성실히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31장까지 그래서 성막과 관련된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25장부터는 이런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시면서 그 성소를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죠. 그것을 짓기 위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냐면, 성도들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들이 자원하여 바치는 그런 헌불들로만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타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야 되는 것들을 당위성을 설명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자원하는 그런 헌물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명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소에서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들의 이제 복장과 역할과 규례까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막과 그 안에 기구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 뭐 제사장의 옷, 임직식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인데, 그 설계도를 전부 이제 들은 걸 말로 적어놓다 보니까, 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는 정말 흥미진진했을지 모르나, 그런 얘기를 전해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이제 뭐 새해마다 다 읽으려고 결단했다가도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여기까지 와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함정, 고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 뭐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자수색실이니 금고리니 뭐 몇 폭을 이어 만들어야 되니 이런 거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읽어가는 게 아니고, 성막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왜 주시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냥 그렇게 큰 그림을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면 본문을 읽어보면서 글을 읽고, 당연히 우리가 읽을 때 상상이 되니까 그걸 직접 설계도를 따라 그려보는 것도 아주 좋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글로 전해진 이 설계도들을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빨리 파악할 수 있죠. 뭐 어찌됐든 그래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파악하면 좋은데, 그래서 성막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그 주일 설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로 이제 살펴보면 성막은 전체적으로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제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었는데, 동쪽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더 지나가면 또 하나의 텐트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건물인데요. 이건 두 개 건물이 된 게 아니고 하나의 건물 안에 앞쪽에 3분의 2가 성소, 뒤쪽에 3분의 1이 지성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결국은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그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에 있어서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대신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제한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모두가 누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성막 안에 한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그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곳이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위에는 궤인데, 궤짝 같은 건데, 그 언약궤를 덮는 게 아닌데 그 속죄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죄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판 위에다가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쫙 앞으로 뻗은 상태로 서로 마주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수호하는 천사들이었는데 보통 케루빔 이렇게 얘기하죠. 그룹 한국 저기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바로 여기서 천사들이 서로 양쪽에서 날개를 뻗어 만나는 그 바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이 속죄판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던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성물이죠.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었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거죠. 그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매일 그 아침마다 그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이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마른 거였는데 이제 백성들과의 악유 속에서 누가 옳은가를 알게 할 때 이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기적, 그 기적의 증거들이 지금 여기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행하면 뭐 또 행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신데 뭐 마른 싹, 저 마른 나무에만 뭐 싹이 나게 하겠습니까? 뭐 철판도 나고 뭐 그냥 천에도 나고 다 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증거를 모아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이런 똑같은 기적을 늘장 일상처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신 그 흔적들을 그래서 보존하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들을 세워서 그걸 듣고 전하고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그걸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듣고 믿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 마술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듣고 믿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놀라운 표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당연지사죠.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기대는 기대일 뿐이에요. 아, 나 하늘을 날고 싶다. 아, 그런 기대가 왜 나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 그런 우리의 순수한 기대가 잘못된 기대가 돼서 결국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적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억지 기대를 하고 종교적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처음부터 아예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순종의 싸움.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마술사처럼 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못으로 싸워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마술을 더 심도 있게 잘할까. 뭐 정말 영화에 보듯이 마술사들이 하는 주법 책만 잘 하나님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자, 이런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이제 거꾸로 이제 지성소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지성소에서 이제 거꾸로 나오면서 이제 성막 지성소 안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있었고 이제 성막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성소와 붙어 있는 성소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겠죠. 성소 안에도 세 개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분향단, 둘째 등잔대, 셋째 떡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죠. 왜냐하면 텐트로 쳐 있었기 때문에 다 그게 덮여 있었으니까 깜깜했단 말입니다. 등잔대가 유일하게 그 안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빛된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죠. 이 세상 아주 깜깜한 그런 텐트 속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빛, 성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구분할 수 있고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이 꺼지지 않아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진 거룩한 제사장된 존재로서 우리 안에서 이 빛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간 12개의 떡은 이제 진설병이다 그렇게 하는데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누룩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먹기가 힘들죠. 그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그것을 급하게 먹고 나오게 했던 기억이 나실 건데 아무튼 이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그 떡상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롭게 만든 떡으로 이걸 바꾸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떡, 그러니까 비록 물려 나왔지만 일주일 있다가 물려 나왔지만 그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양식이 됐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일주일 동안 성소의 떡상에 있었던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좀 먹기에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뭐 금방 해도 먹기가 힘든데 그걸 일주일 동안 그냥 뒀으니까 더 먹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또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일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삶 속에서 나누고 또 그 꼴을 먹고 한 주간 살아가듯이 또한 그것을 바르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상과 연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소화해내기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떡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있었다고 했죠.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놓은 바로 맞은편, 휘장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성소 안에 이제 이게 두는 거예요. 역시 이제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이게 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울 향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만 피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다른 번제물이나 뭐 곡식 제물을 올린다던가 부어 드리는 제사, 전제로 드리는 제물을 분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기준, 그 법도, 그 규례, 그러니까 창조주의 가이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게 한 이 향 제조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뭐 나도 이게 좋으니까 나도 집에서 만들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방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 쓰는 건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즐기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삶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그 첫 세계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고 각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행하는 것은 이건 성경에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이 항상 주의하도록 사람들에게 이거는 잊지 말라고 항상 가장 처음 말씀하신 그런 핵심 포인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소를 이제 나오게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이 있는 거죠. 성소가 있는 텐트를 나오면 노쇠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그릇의 세수대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 그러니까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다시 깨끗이 씻는 곳이었어요. 살아있는 번제물을 잡는 거는 원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직접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사장들에게 많은 뭐 동물의 피가 묻거나 튀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 도사를 하고 조각을 내서 번제단에 올려 태울 준비라는 그런 과정에 제사장들이 다 입회해서 그걸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제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오염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동쪽 문으로 계속 나오다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겠죠.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드리는 이제 번제물로 잡는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 태운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도살하는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동물의 머리 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인 것을 인정하며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의인화된 이 동물을 자기 자신이 직접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건 정말 사람은 그 우리가 뭐 무슨 모기를 잡거나 파를 잡거나 이런 건 아주 쉽지만 조금만 큰 뭐 닭이 됐든 뭐 토끼가 됐든 좀 큰 저 동물들 같은 경우 이걸 죽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끔찍한 거를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가는 데는 항상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긴장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뭐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집을 생활할 때 뭐 그때 먹을 양식이 뭐 동물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동물을 잡는 일을 해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남자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집안에서 동물을 잡은 일을 해보지 못한 어린 뭐 사람들이나 여자나 뭐 노인 등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직접 내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죄는 그 이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번제를 드린다는 과정, 예배를 드리는 과정은 정말 그 당시 쉽지 않은 늘 긴장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동물의 생명을 그래서 겨우 어떻게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직접 또 벗겨야 돼요. 그리고 동물을 그 부위별로 다 조각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번제단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번제 현장에 가면 막 생명들은 막 동물들이 죽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고. 그런데 그 생명을 죽여야만 자신의 죄를 씻기 때문에 결국 이 동물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 계속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정말 번제 현장은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사 제도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뭐 이렇게 뭐 명절 때 드린 제사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도 번거롭고 긴장되고 살벌한 제사 일들에서 해방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번거로운 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아주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뭐냐. 너무도 죄 짓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쏘리 이러면 끝나니까. 목욕탕에서 무슨 샤워하듯이 꾸중물 닦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참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개념들이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깝죠. 자, 어쨌든 번제단은 이렇게 한 생명의 대속의 죽음으로서만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장소에 그 대속물이 너무 중요한데 그 대속물로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 장소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신 사명대로 행하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그 옷 또 어떻게 입어라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림으로 옮긴 걸 보면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임무가 뭐냐, 또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금 또 분향단에 드리는 향류, 그리고 이런 설계도를 듣고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자들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관계에 머무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꿈대로 그 백성답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번잡해 보이는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주신 성막과 법도와 규례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막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의미를 두고 막 과잉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만 지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막론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학 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결국 성전 짓는 것과 연결해서 건축 허금을 모금하는 이상한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설계 구조를 직접 말씀해 주실 때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과 거하고 함께할 장소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각 기구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설명을 하거나 뭐 하나하나 뭐 몇 인치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무슨 색으로 해라 여기 하나하나마다 다 무슨 뜻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 막 세밀하게 자기가 생각한 그 의미를 막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막 이렇게 묵상하겠다고 하면서 덧붙여가지고서 설명하고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인 거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각 나무의 가지 끝을 세밀히 알기보다 그 가지가 나오는 줄기, 그 줄기가 나오는 뿌리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를 알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가지의 온전한 용도를 온전하게 알 수 있어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핀 성막의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자 했던 그 원래 목적,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런 핵심적인 뜻을 잊지 말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해해가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이 부분들을 잘 묵상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만날 성막에 대해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다른 사실 우상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냥 성전 전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보고 충분히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스스로 이런 세밀한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가 사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달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요구가 있다면 사실 그런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아시는데 하나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볼 때 아주 까다롭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두 인격의 만남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은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좋으면 좋다는 식, 편안하면 좋다는 식일 때가 많죠. 그래서 서로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이 서로 가까운 사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상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딱 거기에 있어요. 결국 그 격이 없이 서로를 대하다가 서로를 함부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서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같이 그런 촌수로도 따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지만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생각하다가 부모 형제지간에 의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 아버지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명한 기준과 선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는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되고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들이 지켜져 나갈 때 서로 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더더욱 신뢰와 사랑이 쌓이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도 그런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오래도록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삶의 터가 그런 바로 그런 바른 관계를 지켜내고 또 지켜가는 그런 빛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그냥 방치하며 알아서 살라 하지 않으셨고 내가 이 땅에 창조된 존귀한 생명답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교회당 시내산까지 나왔으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무리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이 우주만물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할 처소를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대충 세상 신들 중 하나를 믿는 식으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법도를 따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신 바른 관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좋은 관계에 머물다가 결국 모든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것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